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인 구상 선생님의 구상문학총서 10권 중에 제1권은 자전시 문집입니다. 이 책은 유년 시절부터 60대 중반까지의 인생을 쓴 연작시와 일상생활 중에 겪은 일들을 쓴 산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상 선생님이 1970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하와이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본 한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상 선생님이 귀국하는 친구를 전송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망국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하와이 주지사 존 번저와 그의 아내 베아트리체를 보았습니다. 번저 씨는 22살 때 경찰관의 신분으로 간호사 출신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소아마비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태아도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술을 끊고 멀리했던 가톨릭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부인도 비록 상반신밖에 쓸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림살이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후에 셋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었고 마침내 하와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인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지사 취임식 축하 만찬에서 한 공무원의 부인이 베아트리체 부인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비록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지사 부인이 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베아트리체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만약 여기 앉게 되면 나처럼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히겠지요. 베아트리체 부인은 자주 자신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나 측은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불공평한 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휠체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달관했습니다. 구상 선생님은 그때 하와이에서 진정 용기 있는 인생을 목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불공평은 불리한 점과 어울리는 말이고 공평은 이점과 어울리는 말이기에 불공평과 이점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공평한 이점 외에도 작은 거인, 똑똑한 바보, 찬란한 슬픔 등과 같은 표현입니다. 유치환 시인의 깃발에도 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 역시 모순어법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모순어법적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이 다분히 모순어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과 조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얹어서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주님의 우편에 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로 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법칙이나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와 으뜸인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고 더 유명한 이름을 가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의자, 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섬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고 주님은 으뜸 중에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상급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대속물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약 20년 전쯤에 나온 영화 그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온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들은 그 몸값으로 200만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몸값을 현상금으로 걸고 직접 찾는 이야기입니다. 대속물이 바로 랜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몸값으로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큰 자와 어뜸인 사람이 섬김을 받는 세상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어뜸인 사람과 버금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이 모순어법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고지를 듣고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가정에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한이 태어난 가정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기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수태 고지를 받고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까지 지음을 받은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 주인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후에 요한은 주인공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도 주님을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알게 하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한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분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표현으로만 보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엄청날지 짐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는 다윗 왕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보다 세속적인 지위가 훨씬 더 높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를 보고 한 말은 그것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시므온의 말을 3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세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 엄청난 큰 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안티레고메논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는 것의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모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부러워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누린 그 모든 것이 들에 핀 한 송이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에 터무니없는 모순처럼 보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만 모순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를 비롯하여 창녀, 병자들과 같은 사회의 최하층면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죄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칭찬해 주고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의 행실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흥하지 못하고 패한 이유였습니다. 시므온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지만 그 길이 평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시므온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4, 3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에 의해 잉태가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마리아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그녀의 삶이 사이다나 콜라가 튀듯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퐁퐁 튀어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삶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고 시몬은 예언합니다. 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롬파이아인데 그것은 단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장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길고 깊은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당신이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약혼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가락질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후에도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고 계실 때 마리아가 한 번은 다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박하게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되셨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만 9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웠고 자기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개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한 번은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며 잡으러 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향한 소리 지름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도 동일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사형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마리아는 아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삶을 같이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도 가장 영광스러운 고통을 겪은 모순 어법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은 비방을 받는 표적, 모순의 표적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삶과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진리이며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증명해 줍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욕망과 허영,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위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나 자녀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거나 으뜸인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또한 추석은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한숨을 쉬는 명절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추석은 우리가 앉은 의자의 크기나 높이에 있지 않고 우리 손에 쥔 것의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다운 추석은 모순의 표적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혹 지난 삶이 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로 인해 내 소유가 줄어들고 삶의 궁핍함이 있고 칼이 나를 찌르는 것 같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모순의 표적으로 살아가십시다. 혹 반대로 지나온 삶이 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해 내 소유가 늘어 삶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를 굴복시켜 진리와 생명을 위해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에 우리가 맞는 추석은 민속의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 모순의 표적으로 보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주님의 삶은 영원한 생명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 우리의 삶이 진리와 생명을 위한 비방을 받는 표적, 모순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해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며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위한 모순의 표적이 되게 하셔서 가족들이 영혼을 향해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원히 패하는 인생에서 영원히 흥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